이사야서 48장 12절에서 16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너희는 다 모여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들을 알게 하였느냐?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다 같이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이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아멘. 조금 복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사야서가 좀 긴 책이잖아요. 66장까지 있어요. 목사님들 따라서 그 구분하는 방법이 좀 다르지만 저는 그냥 평범하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 그랬어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1장에서 39장, 40장에서 66장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고 그냥 기억하기 쉽게 특징적인 것이 있다면 1장에서부터 39장은 이제 아수르와 관련되어 있는 역사적인 배경으로 이야기를 하고 40장에서 66장까지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질 일을 놓고 바벨론과 연관시켜서 이야기가 펼쳐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중 중에 40장부터 48장을 이 두 번째 부분의 일부, 첫 번째 부분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40장부터 48장인데 다음 주에 이제 48장의 마지막 설교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40장에서부터 48장까지를 요약한 요약본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또 나눠드리게 될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은 12절에서 16절까지 있는 말씀이지만 40장부터 48장까지에 있는 이야기들의 중요한 생각이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어떻게 보면 결론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오늘 읽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이스라엘에 대한 주님의 부르심이라고 정했는데 이거는 제가 만든 것이 아니라 영어 성경의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인용을 해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했을 때에는 거기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빨리 할 수가 있는데 아버지가 아들을 부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부를 때에 아들아, 오늘은 제가 설교 중에 제 이름 좀 많이 쓸게요. 아주 희한한 이름이지만 제 이름을 좀 많이 쓸게요. 용서해 주세요. 공필아, 밥 먹자. 이거는 이제 사랑의 이야기가 거기에 담겨져 있잖아요. 그런데 야 공필아 너 거기서 뭐하고 있어? 빨리 당장 가라. 이거는 뭐예요? 뭔가 제가 사고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사고치고 있을 때 부르시는 거는 물론 사랑이 바탕에 깔려 있지만 사고를 대차게 쳤으면 매 맞는다 안 맞는다. 옛날에 많이 맞았으니까 매 맞는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다라고 할 때에는 두 가지 의미가 거기에 동시에 담겨져 있어요. 하나는 심판의 의미가 담겨져 있고 하나는 사랑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은 엄중한 의미가 담겨져 있기는 하지만 부드러운 이야기, 부드러운 하나님의 모습이 이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날마다 부르세요. 이 부르심은 구원을 향한 부르심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고 일어났니? 오늘도 나가서 내 아들답게 살아야지, 내 딸답게 살아야지. 그러면서 아침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독거리시고 깨워주시고 불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그 하나님이 들으라 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까 저희 아버지가 저를 부르는 듯한 모습으로 공필아 너 거기서 뭐하고 있어? 당장 일로 안 와? 이 말은 불렀으니까 들어야 되고 오라고 했으니까 명령에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지금 부르고 계시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저를 왜 불러요? 저를 부르시는 이유가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제 아버지니까. 다른 아저씨가 부르면 제가 그 듣겠어요? 안 듣잖아요. 옆집 아저씨가 부르면 저 안 듣는다고. 근데 아버지가 부르니까 듣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뭐라 그러냐면 너 나 몰라? 그러면 제가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가 저를 만들어주신 분이거든요. 그런 표현을 오늘 이 12절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하고 계시는가 하면 내가 처음이고 내가 마지막이야. 내가 처음인 하나님이고 마지막인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불러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조금 전에 불렀던 찬양 중에 이런 찬양 하나 있었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게 이사야서 43장 1절이거든요. 이사야서 43장에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했던 그런 의미와 같이 12절에서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농도가 좀 달라요. 43장보다 오늘 읽었던 이 말씀에는 48장 12절에 있었던 이 말씀은 무언가가 강조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여러분 12절을 보세요. 뭐라고 했는가 하면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가 그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저희 아버지가 저를 부르는데 그냥 부르는 게, 저 옆집에 있는 뭐 예를 들어서 6827 웨스트 트로피카나 130에서 사는 저 공필아 와, 그렇게 안 하고 내 아들 공필아 일로 와라고 부르는 거예요. 저 옆집에 있는 강아지를 부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를 때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러주고 계시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너는 내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주 아주 강조해 주고 있는데, 그것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삼중적으로 강조하고 있어요. 앞에 자막이 있어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나는 처음이요. 첫 번째, 나는 처음이야. 내가 만들었어. 내가 마지막이야.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마무리하는 자야. 그런데 거기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폈으면 여기는 반드시 동그라미를 치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나는 그니, I am he라고 하는 단어예요. 내가 그다라고 하는 이 말, 내가 그다. 근데 그가 누군가 하면 창조하신 분이시고 마무리하시는 분이시고 알파와 오메가이신 그 하나님이 누구냐? 그 하나님이 나야. 내가 너를 부르는 거야 지금. 옆집 아저씨가 부르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부른다라고 하는 거죠. I am he라고 하는 단어를 제일 먼저 쓰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지금 출애굽기 갖고 수요일날 성경 공부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첫 번째 그 장면, 꺼지지 않는 가시덤불, 그 덜기나무에 그 불 붙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하나님, 쟤네들이 누가 나를 보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가르쳐줘야 되나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거기서 뭐라고 가르쳐줘요? 우리 다 아는 얘기예요. 다 같이 시작.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게 영어로 I am that I am이에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줄이면 I am he예요. 내가 그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이에요.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굳이 나는 그다라고 이야기하는 I am he라고 강조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가 하면 나는 절대자야. 절대적인 신이야. 그리고 나는 독립적이야. 그리고 나는 그 어느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아. 나는 아무에게도 도움이 필요 없어.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 주실 때에 하나님이 누구에게 도움받으신 것 있나요? 없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와 상의하신 적 있나요? 절대로 없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들을 행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가 그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동일한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때에 내가 그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강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선포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13절에 가서 뭐라고 강조하고 있는가 하면 창조주 하나님이다 라고 강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저희 아버지가 저를 부를 때에 공필아 너 일로 와봐 라고 불렀을 때에 제가 아저씨 누군데 나를 불렀어요? 그러면 조 터지죠. 그러지 않아요. 그치? 아버지인데. 근데 아버지가 저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니까 뭐라 그런가 하면, 야, 내가 너 아버지야. 어머니들은 뭐라 그래요? 내가 내 배 아파서 난 아차식이야 이런 말 하잖아요. 넌 내 아들이야 라고 하면서 내가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부모들은 강조를 해요. 내 배 아파서 낳았다, 너는 내 씨다 이런 이야기를 하듯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가 하면 내가 너희들을 불렀는데 왜냐하면 내가 창조주기 때문에 그걸 먼저 강조하고 있어요. 13절 볼게요. 내 손이 땅을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땅을 정하고 하늘을 정하였어요. 피고 정하였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면 그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일제 일어난대요. 그러니까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야, 땅도 내 말에 순종하고 하늘도 내 말에 순종하는데 너는 왜 내 말 안 들어?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도 내 말 들어야 할 것 아니냐라면서 순종을 지금 요구하고 계세요. 그런데 거기서 뭐라고 그래요? 손, 오른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 잘하는 말이에요.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땅을 만드시고 하늘을 만드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불렀더니 그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있어요. 불렀더니 일어났어요. 그림 채워놓으셨죠? 연상이 되셨죠? 불렀더니 일어났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부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일어나야죠. 일어나야죠.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시편에서 합니다. 시편 119편 90절과 91절인데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 일어나이다. 그 다음에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주의 천지가 주의 규례대로 오늘까지 있으면 그 다음 말 중요한 말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입니다. 즉 땅을 만들었어요. 규례대로 거기에 있어요. 그렇게 된 이유가 뭐예요? 그 만물이 하나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종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늘을 부르고 땅을 불렀더니 그들이 벌떡벌떡 일어났어요. 부르는 이유는 뭔가 하면 주인님 저희 여기 있습니다. 시켜주십시오.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귀 기울이는 거예요. 섬길 준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와라 내 말을 들어라 내 명령을 들어라 라는 말은 단순하게 내가 너를 창조했으니까 내 마음대로 너를 갖고 놀고 싶어서 부른 거 아니야. 심심해서 부른 거 아니야. 너에게 사명이 있어. 그 사명은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어요. 불러주셨는데 우리들이 귀하기 때문에 불러주신 것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뭐 하늘은 내가 안 올라가 봤으니까 잘 모르겠고요. 제가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 봤자 비행기 타고 올라간 게 다예요. 여러분 중에 우주선 타고 저 달까지 가본 분들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피장파장이에요. 방송 용어는 아닌데 국어사전에 안 나오는데 도끼인 객끼니에요. 그러니까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땅을 한번 보실래요? 땅을 불렀더니 땅도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땅에는 귀한 것도 있지만 땅에는 잡초가 많습니다. 먼지들이 많습니다. 쓸모없이 돌아다니는 돌멩이들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땅에는 잡동사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잡동사니들까지도 하나님이 부르면 일어난대요. 저와 여러분들이 설령 가진 것 없고 설령 배운 것 없고 설령 모자라는 것이 많고 설령 몸이 아프다 할지라도 대상포진으로 고생하고 고관절로 고생하고 혈압으로 고생한다 할지라도 남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쓸모없는 잡동사니와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일어납니다. 아니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데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섬김이에요. 듣고 일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의 삶이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일을 맡겨주세요. 일을 맡겨줬으니까 너 알아서 해. 너 처음부터 끝까지 네가 알아서 다 해야 돼. 너 잘못하면 가만 안 둬. 그러지 않으세요. 회사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직장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부모 자식 간에는 안 그래요. 특별히 아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부모가 자녀들한테 뭐 하나 하라고 맡겨놓고 나서는 그대로 팔짱 끼고 가만히 계세요? 아유 그냥 널브러뜨리잖아요. 아, 최근에요 저희 집 얘기해서 정말 정말 죄송한데요 저는 우리 아내가 하는 일을 많이 안 도와주거든요. 청소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누가 또 그거 세일하니까 코스코에서 세일하니까 그거 이때 사야 된다 그래갖고요. 또 로봇 청소기를 하나를 샀네요. 로봇 청소기를 해줬더니 아래 위층 지가 알아서 다 왔다 갔다 해요? 아니에요. 그것도 들고 올라가야죠. 내려와야죠. 그러면 또 지가 알아서 또 다 합니까? 아니에요. 또 물걸레도 또 빨아줘야 되기도 하고 거기 머리카락이 많이 들면 걸렸다고 작동 안 된다고 그러면 쫓아가가지고 다 빼줘야 되고 다 해야 되잖아요. 왜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내 거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셨어요.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셨는데 우리가 완벽하게 잘하나요? 못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간섭하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셨는데도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은 하나님이 행하신다라고 하는 건데 14절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에 대해서 예언을 하면서 그 역사적인 배경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4절에 너희는 다 모여들어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하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 이사야서를 들으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게 뭐냐면 아직 유다 왕국이 멸망하기 직전인데 바벨론이 와서 공격을 하고 멸망을 시키고 또 유대인들을 포로로 잡아가잖아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포로되어 있던 사람들을 70년 후에 돌려보내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행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일을 하신가 하시면 바로 고레스 왕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 일까지 미리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적어도 한 150년 전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강조해요? 내가 하는 거야. 고레스 왕이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라고 지금 강조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14절에 너희는 이라고 하는 말 있죠. 아, 이게 조금 어려운 거예요. 근데 한 1, 2분만 설명을 하고 갈게요. 여기서 너희는이 누구냐라는 질문이 생겨요. 목사님들 사이에서 설교자들 사이에서 두 개의 큰 의견이 있어요. 두 개의 큰 의견이 있는데 하나는 이 너희는 이방인들이다. 그래서 너희는 모여서 들어라 라면서 이방인들을 부른다라고 해석하시는 분이 계시고 또 한 부분은 너희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는 어떤 주장인가 하면 상관없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상관없다. 만약에 이방인들이라면 예수님을 믿자 우리식으로 얘기를 하면 이방인들이라면 와서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구원을 받을 거니까. 근데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와서 들어라 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당시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알면서도 지금 어느 동네 가서 살고 있어요? 우상 동네 가서 살고 있잖아요. 우상 동네에서 살고 있으니까 너 당장 일로 안 와? 마치 저희 아버지가 제가 나쁜 친구들하고 나쁜 짓을 지금 막 하려고 막 그러고 있는 찰대에 아버지한테 딱 걸렸어요. 그때 아버지가 뭐라 그럴까요? 재밌게 놀다 와 이러시겠어요? 아니잖아요. 너 당장 일로 안 와? 그러면서 화를 내실 거 아니에요. 저 사실 그렇게 나쁜 짓 안 했어요. 그렇게 불러주실 것 아닙니까? 그런 내용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즉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그런 실수를 가끔씩 하는데 아유 요 말씀은 딱 김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요 말씀은 예수 안 믿는 저 아무개 이웃집 사람이 저 이 말씀 들어야 되는데 라고 자꾸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틀리지 않아요. 그 사람도 들어야 돼요. 그렇죠? 김집사도 들어야 되고 옆집 아저씨도 들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너도 들어야지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들으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특별히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예수님을 믿고 산다고 하면서 우리 엉뚱한 짓 얼마나 많이 합니까? 곁길로 얼마나 많이 갑니까? 거짓말할 때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기칠 때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시니까 우리의 전능자시니까 뭐라 그러세요? 너 와서 들어. 내 말 들어.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그 일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형통하게 됩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여기서 그를 불렀다라고 했을 때 그는 누군가 하면 고레스 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고레스를 불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제 성경 피셔야 돼요. 여기는 여러분 진짜 성경 피세요.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내가 그를 불렀고, 우리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안 됐는데 내가 그를 인도하였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I have spoken. I called him. I have brought him. 내가 말했다. 내가 불렀다. 내가 인도했다. 누가 주장하고 있어요? 누가 중심이에요? 나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런가 하면 내가 불렀고 내가 말했고 내가 너를 인도했다. 그럼 결과는 뭐예요? 형통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말씀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시면 만사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심지어 고레스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위해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바벨론을 정복하고 멸망시킬 때 어려움 없이 일사천리로 정복을 하거든요. 하나님이 택하시면 그렇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의 길이 막혀 있습니까? 그때 누구를 바라보아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불러주셨는데 하나님은 나를 어디로 인도해 주실까?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형통케 하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앞에 그냥 자막을 만들었는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인도하셨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가는 길도 형통하게 될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저는 믿습니다. 나바오 갔다 왔던 길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형통하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제 16절에서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 성령님과 함께하는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먼저 16절 앞에 부분에서는 그 진리에 관한 이야기, 즉 예언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절대로 비밀스럽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비밀이 아닌 진리예요. 진리는 진리인데 비밀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앞에 16절 자막이 있는데요. 이렇게 돼 있어요. 가까이 와서 들으라 한 다음에 내가 처음부터 비밀이 말하지 않았다. 내가 이거를 너 이건 비밀이야. 너만 알고 있어.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이사야서 45장 19절에서 이야기를 하세요. 나는 감추어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않았다. 비밀스러운 그 음침한 곳에 들어가서 몰래 이야기하지 않았다. 내가 너희를 혼돈 중에서 찾으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라고 했어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 그랬어요? 들음에서 난다. 그러니까 이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리를, 그 비밀의 진리를 선포하셨어요. 이사야뿐만 아니라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듣게 하셨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한 게 로마서 10장 17절인데 10장 14절에서 그 앞에 부분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말하는 사람,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듣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이 이야기를 오늘 하나님은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왜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명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렀어요. 부르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순종하고 섬겨야 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목적이 있으시니까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들의 입술과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이 진리, 즉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와 부활과 천국과 소망이 선포되어져야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시겠다고, 저를 통해서 하시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복음, 이 구속의 구원의 진리를 감추어두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교회가 산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 있어요. 이 커뮤니티 속에 있는 거예요. 진리를 증거하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진리를 증거할 때에 우리가 힘이 없잖아요. 힘이 없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성령님이에요. 근데 그 이야기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과 먼저 엮어서 묶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6절 끝에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여기서 나는 이사야를 이야기를 하겠죠. 그런데 여호와의 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과 성령의 관계를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맞습니까? 믿으면 아멘. 그것을 우리는 유식한 말로 세 글자로 뭐라고 그래요? 성육신이라고 하죠. 영어로는 incarnation이라고 그러죠.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온갖 고난을 다 당하셨습니다. 인간으로서 고난을 당하실 때에 인간이기 때문에 다 이길 수 없잖아요. 약하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힘든 고난의 과정, 십자가의 과정까지도 견디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메신저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메신저들인데 저희들은 저의 실력으로 아무것도 못합니다. 저의 능력으로는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도울자를 보내주신 거죠. 그분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을 우리들에게 돕는 자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연약합니다. 분명히 연약한데 하나님이 연약한 우리들을 종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셨는데 그게 복음의 사역이에요. 근데 내가 연약해서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면 내 책임입니까? 나 불러주신 사람 책임입니까? 내 불러주신 하나님 책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일을 감당하게 하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우리의 힘만으로는 우리 신앙생활 못합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못합니다. 근데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시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성령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도해 주지 않으시면 교회는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제가 단연코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박사학위가 없어서 이야기 드리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교회는 학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목사님이기 때문에 교회가 잘 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물론 도움이 됩니다. 제가 필요 없다고 안 그랬습니다. 도움은 됩니다. 그러나 석박사학위 때문에 교회가 잘 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 때문에 되는 겁니다. 아무리 공부도 짧고 아무리 실력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주의 성령의 힘을 의지해서 목회하는 목사님의 그 교회는 행복합니다. 교회는 그래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의 기준으로 잣대를 삼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요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걸어가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특별히 이렇게 호소하고 싶습니다. 교회는 성령님이 주관하시는 곳입니다. 제가 기도했던 것처럼 어떤 사람이라도 어떤 것이라도 주님이 앉아야 되는 그 중심의 보좌에 그 어느 누구도 그 어떤 것도 올라갈 수 없습니다. 아니 올라가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고 십자가 위에 굳건하게 서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실력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삶으로 꿋꿋하게 당당하게 찬송하면서 사는 멋있는 그리스도인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